오늘은 완전한 순종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따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는 일들이 왜 그렇게 자주 반복이 되고 지속되는지 그 부분에 먼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성경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문제도 버렸고. 또 가족 관계도 역시 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뭐 자식을 위해서 뭐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뭐 자식이 그 시험에 붙더라고, 뭐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지라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남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는 식으로 기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물질을 가득 잡고, 그리고 세상적인 부요와 욕망을 가득 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가운데도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하였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는, 돈도 있어야 돼.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만, 뭐, 그리고 뭐, 살 집도 좋은 게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것은 참 이게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생각 들어요. 적당한 어느 정도의 희생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젊은 가난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기독교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아쉽고, 실제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치라는 걸 느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린다니까 또 그런 말씀 속에서도 뭐 밭이나 전토나 이렇게 버렸다고 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버린다는 그 개념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버린다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속으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뭘 버리는 걸 강요해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은 그 사람 방금 형제님 말씀에 부자 관원은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은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즉 열째계명에 탐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쫓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는 근심하였거든요. 즉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받침으로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갈등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너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올무가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죗된 모든 마음과 습성과 행동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교회에 왔으면 뭘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오늘날에 어떤 물질에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정말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게 하는 방법은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사람의 마음도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를 축적하려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의 근본적인 것을 사탄이 끊임없이 가지고 우리를 기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근본적인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제 주님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보니까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리도 그렇고 당장 자기 직업을 안정된 직업을 마태도 이렇게 버리고 쫓았고 그걸 처음에 보면서 아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리고 가는 길이다 하고 저도 그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사실 아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 깊은 속에는 있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종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 드렸다라고 하고 다 포기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실제 말씀이 요구하는 요구와 주님의 요구와 현재 나의 상태와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날 밤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이 베드로의 눈하고 딱 마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저는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저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정말 사기꾼이었죠. 욕심도 많았고 자기 꾀도 많았고 그래서 쫓아와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던 중에 쓸쓸한 그 베들 그 광야에서 고개를 이렇게 그 야밤에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쓸쓸한 하늘에 별만 빛나고 그런 밤에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던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거기서 사다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사다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 약속을 얻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이 보면은 자기 삶 속에 여전히 꾀를 갖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수 높은 라반을 붙여갖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철저하게 20년 동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 다시 본향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통곡의 눈물로 회개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서 그 자아의 고집과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굴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 환도뼈를 친 그 자아를 치고 고집을 친 그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 이기는 자라는 칭함을 사실상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아까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스스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갖고 있으면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를 정말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아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그걸 오해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죄된 이 나의 이 죄에 얼룩진 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멘. 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오해를 했죠.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충성, 봉사 왜냐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요즘 책자 같은 거 이런 것을 봐도 내 자녀 뭐 이렇게 뭐 유명한 대학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보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베스트셀러로서 아주 유명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해할 때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굴복하는 마음과 이런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 동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고 헌신하는 동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다는 그 사랑의 원칙 안에 있으면 어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외적이든 내적이든 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 원칙이지. 어쨌든 우리가 바친다, 뭐 바쳐야 되겠다 이래가야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중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감정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내 의지의 부분에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우리 의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걸 많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 땅에 지금 역사가 6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그 타락된 그 본성이 사람에게는 주어졌고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의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금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태는 아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그는 그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자기 의지로.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오랜 세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거의 역사의 끝 지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갖고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 앞에 사망의 어떤 그 이 선악과 생명과를 우리 앞에 여전히 두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를?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런 타락한 본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지는 결국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감정 상태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결국 나의 도덕적 품성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 그 도덕적인 품성을 갖고서 이제 우리는 가게 될 텐데 우리의 하루의 이 삶은 뭐냐면 결국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품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짓지 않는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죄를 짓게 할 수가 없거든. 죄를 내가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내가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 이거는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의지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를 다닐 때 그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아담이 범죄하고부터는 전적인 타락이라 해서 어떤 선택의 힘까지도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물론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전적인 타락인데 그러나 그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은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장래의 약속과 허락이지만은 그 말씀이 곧 그 순간에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능히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가인에게 범죄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내 문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려면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죄가 우리가 이미 사단에 한번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의지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전에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참 우리 길을 갈 때에 어떤 불쌍하고 어떤 그 가여운 노인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럼 보면은 감정,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지가 약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많은 무리를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기진하여 갈대게 굶어서 그러면 어떤 불쌍한 마음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그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의지가 약한 것을 하나님 저는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회복해 주시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원 대신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약해진 이 몸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회복하여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 사랑.
그러니까 그 의지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이걸 율법주의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의지를 사용해서 정말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면 그거는 반드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되지도 않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실패하는 거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속에 양심의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법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는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를 뭐 마음을 고쳐가지고 그래 새로운 마음을 먹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분도 뭐 3초도 못 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다가 보면 아니네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걸 수년 동안 계속 그런 생활만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의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정말 내가 그동안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좌절하고 이런 가운데 왔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결정을 하는 그게 의지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 쓰잘데 없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서 뭐 태어날 때부터 얘는 지옥, 얘는 뭐 천국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이 있는데 물을 먹기로 선택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로봇가 아닌 이상 그 물을 못 먹도록 프로그램 해놓지 않는 이상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아담과 하 이후로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게 의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은 정말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어떤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게 됐으면 다들 나 그래 지금 선택했어 믿어 믿으니까 나 갈 거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이 섬세한 부분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사는 사실상 이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사실상 달려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뭐 좀 단순하게 좀 어떻게 이제 하냐면 가령 우리는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 뜨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의 관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죄의 능력에 끌려가서 죄를 선택하고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는 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혹이 올 때 어떤 사람에겐 이런 죄가 좀 연약하고 저런 사람에겐 저런 죄가 연약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약한 죄에 이겼는가 싶으면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넘어지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걸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건 뭐냐면 유혹이 왔을 때 저는 곧바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전에는 그 생각에 잡혔거든요. 그 생각에 잡혔고 그 생각이 죄인 줄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끌려서 그냥 질질 끌려갔는데 지금은 그 유혹의 생각이 오거나 죄된 생각이 이렇게 올 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버립니다. 즉시. 선택을 합니다. 버리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은 주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분은 모든 죄를 승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죠.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데 정말 이렇게 타고나면서부터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가르치다 보면은 뚜껑이 열렸다 닫다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도대체 이걸 모를 수 있을까? 옛날부터 저는 조금 이제 뭐 낱말 받침 틀리고 이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제 마음에 감동을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과목 중에서 체육하고 미술을 굉장히 못했어요. 미술관 가기 너무 없어요. 체육도 너무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가기 싫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도 타고나기를 음악, 뭐 미술하고도 체육 너무 못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냐. 그렇게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랬는데. 이 아이들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 이 공부만 갖고 이 아이들을 너무 판단하고 막 저기를 야단을 쳤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니까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도 모르게 저만 감정이 격해져요.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거에 대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하나님 또 어떨 때는 폭군처럼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마귀의 그런 기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 거듭남 후에 어떤 삶이 믿음으로 막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죄의 삶에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막 이렇게 그 열심을 품고 살아야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막 뜨겁게 열심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 로만 가톨릭에서 그 종교와 그다음 정치가 하나 된 어떤 국가적인 체제에서 그거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지옥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무소논표를 하면서 강제적인 어떤 선포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라고 하니까 그런 정신이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조차도 그 정신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니네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게 그 대가는 세상에 또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그 꼭 옛날 로만 카톨릭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오늘날에 그 간접적으로 은근히 그 순종을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느끼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러나 교단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하니까 그것에 끌려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골이 엄청나게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깊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배우면서도 사실은 내막에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말 안 들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게 더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탕자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까지 젊으신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남겨줄 거 미리 땡겨가지고 저한테 가불러 주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참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참 불효막급한 그런 자식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보면은 그 아들을 그 아들의 그 요구를 이렇게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떠나던 날 때부터 그분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매일 밥을 뜨면 그 밥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아랫목에 집어넣고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아들이 마음으로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다렸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결국 그 아들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하는 그 포부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가 왔을 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사실상 돌아왔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있으면 그들은 이뤄진다고요. 그렇지만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돌이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끝에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가집이 이렇게 있는데 밤에 거기에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은 그 안에 고리가 있고 바깥에는 고리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오늘도 주제가 그거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을 보고 받아들이길 원하시거든요. 누구든지의 마음을 열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인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분은 마음 열기를 기다리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폭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지옥에 지글지글 타는 지옥에 영원히 태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분의 삶은 자신을 내어세우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분은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피조물을 위해서 제공하시는 분이시고 하다못해 작은 꽃 하나, 작은 풀 하나에도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게 십계명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럴 때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목사님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뭐 순종이고 봉사 같아. 이렇게 생각해. 막연하죠. 뭘 어디에다 봉사를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우리가 담는 게 하나님. 원래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서 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을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기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그렇게 구해요.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을 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법이 얼마나 제게 사랑스럽고 좋은지요. 제가 날마다 주님의 법을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은 명백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고 마귀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내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완전한 순종과 믿음이라는 주제인데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부분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이 다른 말씀 안 했죠. 다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하실 때 그 말씀이거든요. 시편 3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연바되었고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고 이루었도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 꽃이 되었죠. 아름다운 꽃이. 말씀하시니 모든 새와 모든 산에 있는 것들이 되었듯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고.
아멘. 아멘. 믿음은 곧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 네.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때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우리 의지의 힘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